마가복음 40번 메시지 구속사역을 위한 노예 구주의 준비 7번째 13장 1절부터 37절에서 주님은 장차 될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분은 다섯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는 성전의 파괴, 상고의 시초에 있는 재난, 복음 전파와 핍박, 대환란과 노예 구주의 오심, 깨어 기도하며 노예 구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의 파괴와 산고의 시작을 지난 메시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관하여 다른 문제를 상고할 것입니다. 복음과 핍박 13장 9절부터 13절에서 주님은 복음 전파와 핍박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특별히 여기에 있는 너희는 유대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절은 핍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서 올 것임을 가리킵니다. 공회와 회당은 유대인들과 관계된 반면 집권자들과 왕들은 이방인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묘사되어 있는 핍박은 두 군원,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24장 14절에 의하면 만국에 전파된 복음은 왕국 복음이 될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왕국 복음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이끌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끕니다. 은혜의 복음의 강조점은 죄사함, 곧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생명에 있는 반면 왕국 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권위에 있습니다. 왕국 복음은 시대의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 증거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즉 대환란 전에 온 땅에 걸쳐 퍼질 것입니다. 11절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넘기울 때 무엇을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간략하지만 만유를 포함합니다. 핍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올 것입니다. 이 같은 핍박은 이제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구원을 얻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원을 얻음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 오는 시대에 있을 왕국의 나타남, 즉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보상이 될 나타남 안으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게시된 영원한 구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13장 14절부터 27절에서 주님은 대환란과 노예 구주의 오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오래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14절부터 27절에 있는 예언은 이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즉 대환란 때 다니엘 9장 27절에 예언된 마지막 이래의 절반에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성전에 세워질 때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오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14절에서 주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가증한 것은 우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대환란의 시초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으로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멸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황폐와 황량을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황폐함을 초래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케 하는 자로 불리우며 그는 많은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의하면 그것은 성소에,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은 이미 한 번 이상 파괴되었으며 그것은 또 파괴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를 끌고 온 느부갓네살에 의해 첫 번째로 파괴되었습니다. 후에 성전이 재건된 후 주전 2세기경에 성전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더럽혀졌습니다. 많은 성경학도들은 그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 타이터스의 예표라는 것을 압니다. 타이터스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그의 군대를 끌고 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타이터스와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타이터스의 예표였으며 타이터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다니엘 8장에 있는 작은 뿔은 타이터스의 예표였으며 타이터스는 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타이터스 때에는 세 번째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 있었으며 오는 적그리스도 때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파괴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또한 주후 70년에 타이터스 휘하에서 발생했던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타이터스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며 타이터스 휘하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택한 자들 13장 19절과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에 선택된 자들은 유대인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아래에서의 환란은 너무도 극심하여 아무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되고 뽑힌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감해질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13장 21절부터 23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 제자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를 배척했으며 장차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땅에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으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멸망하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사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있는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커다란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 13장 24절부터 27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의 오심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에 있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재난들은 이 시대 끝에 대환란을 따를 것입니다. 이는 대환란이 임박하여 일어날 계시록 8장 12절에 있는 네 번째 나팔과는 다른 것입니다. 26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서 그분의 권위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서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 사탄을 묶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서 주님은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하십니다. 대환란 후 그분이 땅으로 오실 때 주님은 땅의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거룩한 땅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의 성취일 뿐 아니라 또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기다림. 13장 28절부터 37절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노예 구주를 기다리는 것에 관한 말씀을 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는 11장 14절에서 주님이 저주하셨던 것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1세기로부터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까지 긴 겨울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 것이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믿는 이들에게 이 시대의 끝을 알리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연하여진다는 것은 생명이 되돌아왔다는 것을 상징하며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외적인 행동들을 상징합니다. 겨울은 말라버리는 때, 환란의 때를 상징하며 여름은 회복된 왕국의 시대를 상징하는데 이는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시작될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서 주님은 계속하여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대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 있는 세대처럼 시대나 사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2장 39절, 41절, 42절, 45절, 그리고 잠언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세대와 같이 사람의 도덕적인 상태에 따른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자의 위치에 선 아들은 그분이 오실 날이나 때를 모릅니다. 13장 33절부터 37절에서 주님은 깨어 있을 것에 대해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5절에서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에 울는지, 밤중에 울는지, 닭 울 때에 울는지, 새벽에 울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지막으로 2장의 마지막 구절인 37절에서 그분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하십니다. 확실히 깨어 있으라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예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노예 구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는 장차 될 일들에 관한 예언들을 아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소생과 새 사람의 분만.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주님의 예언에 많은 방면들이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과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가 소생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가지가 이미 연하여졌고 그 잎사귀들이 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잎사귀들은 단지 외적인 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외적인 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열매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도를 연구한다면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리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군사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중동의 상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위의 아랍 국가들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처리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은 성경에 있는 많은 중요한 예언들 중 하나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은 재건되었으며 예루살렘은 돌아왔으며 무화과 나무는 이제 그 잎사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름이 올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번성하는 반면 새 사람의 출생과 분만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과 새 사람의 분만은 병행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의 회복이 이스라엘 나라의 번성과 계속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이중의 발전은 거의 동시에, 즉 대환란의 때에 그 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반부의 13장을 연구한 후에 우리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봅니다. 먼저 우리는 1장부터 1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긴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노예 구주를 따라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분은 그분의 구속사역을 위해 환경과 반대자들과 그분의 제자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인들과 교회와 세계 정세와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장차 될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언에 관한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만 성경의 예언들을 연구하지 말고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상을 소유하고 세계 정세의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이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세계 정세의 목적을 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완성과 세 사람의 산출의 완성을 위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분명히 세 사람의 일부입니다. 세 사람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대치이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13장에 걸쳐 제시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입니다.